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6장.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이들이 모두 디모데를 좋게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전해주며 그것들을 잘 지키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거쳐갔으나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들이 무시아의 경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그곳에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났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루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며칠 묵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를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으로 값비싼 자주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루디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 여자는 저를 춤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제 집에 와 계십시오 하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하였다.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이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자 바울은 괴로운 나머지 몸을 돌려 그 귀신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기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그 귀신이 곧바로 나갔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법에 어긋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였다. 치안 판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고 명령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여 옥에 넣고는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을 맨 안쪽에 있는 감방에 넣고 두 발에 나무 착고를 채워놓았다. 한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어찌나 심한 지진이었던지 감옥에 서 있는 터가 다 흔들렸다. 곧 감옥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벽에 묶어둔 사슬들이 모두 벽에서 풀려났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 사람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늦은 시각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아침이 되자 치안 판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치안 판사가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치안 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치안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부하들은 그 말을 치안 판사에게 전하였다. 치안 판사는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에 대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예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예봇을 만들어야 한다. 예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 예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예봇 위에 띌 허리띠는 예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예봇에 한 대 이어붙여라. 너는 홍옥수 두 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보석이니 예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은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주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녹근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예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우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우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열둘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고리 두 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예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예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예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예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예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예봇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예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를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내야 한다. 예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 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키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 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래야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들여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의 얼굴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속에 사는 이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시 5절에서 7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잠옷 연결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즉 자신의 주인을 바꿔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바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 이 여인이 행한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죠. 남편을 다섯이나 바꿔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기록을 봅니다. 다메섹 이후에 사울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밖으로 그 다스리는 자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의 보는 눈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던 것이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 중심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사시는가? 아니면 아직도 흉내는 내지만 죄투성이, 욕심꾸러기 내가 주님처럼 무게를 잡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육의 삶에 있다면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역시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없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골백번 기도인이라고 해도 거짓말입니다. 8절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중략을 하고 누구든지 기도에 영이 없으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의 속에 사시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여 죽음에 던져지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자신 안에 기도가 사시지 않는 기도인이라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다른 데도 많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바울은 겨울에 이곳을 머물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하였지만 선주나 선장은 바울의 말이 잘못됐다고 하고 떠나려고 할 때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착각이란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기도인이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은 빨리 깨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착각을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다메섹에 갔다가 이 착각에서 비로소 현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착각을 깨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착각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행여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자신을 살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있으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껏 살았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도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신앙의 착각은 더 치명적입니다. 일평생 착각 속에 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면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주인이시라면 물론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착각이었다면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착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상반절이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시도록 해드리지 못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주님을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섬긴다면 역시 이런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든 자신을 속이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 육신이 어떤 형태로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자라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이 몸의 세포는 점점 낡아가고 바뀌지만은 쇠하여 가지만은 그럴지라도 영이 주님에 의해서 확실히 지배를 받는다면 영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Thank you.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20장 12절과 13절에서는 듣는 귀와 보는 눈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지난 시간 마무리 부분에 읽은 14절부터는 입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쓰는 것이 귀한 사람이 되는 비결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사람에게 귀도 두 개이고 눈도 두 개인데 입이 하나인 이유에 대해서는 덜 말하고 더 잘 들으라는 창조주의 뜻이라는 설명을 많이들 하지요. 이런 재치 있는 설명을 맨 처음 창안해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라틴어 속담이라고 하는군요. 혹시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무거워도 안 됩니다. 귀가 너무 가벼우면 중심이 안 잡히고 귀가 너무 무거우면 꽉 막힌 사람이 됩니다. 귀는 항상 진중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은 최대한 닫고 있어야 합니다. 입과 귀는 연결되어 있죠. 입으로 소리를 많이 내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읽은 잠언 20장 14절에서는 입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네, 참 얄미롭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분별하며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숙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읽은 내용에 담긴 사람처럼 저렇게 얕게 굴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소비자의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도 생계를 책임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짓된 상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소비를 할 때는 시세를 정확히 알고 지혜롭게 거래해야 돼 교회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도 슬쩍 속아주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20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 앞에 14절에서는 소비자가 교묘한 꾀를 발휘하면서 입술을 악하게 사용하는 예를 보았습니다만 15절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여기서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지식의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이어지는 지식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듯 지식은 정보에 관한 것이고 지혜는 그 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성경을 읽을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모르게 밖으로 내보내며 증거할 때 가장 귀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금값이 많이 오르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변하지도 않는 귀금속이기 때문에 화폐보다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입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움직이는 입술은 그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금이 그렇게 귀한 이유는 원자번호 79번에 해당하는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입자 가속기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봤자 시간에 따라 붕괴되어서 다른 원소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은 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석이 많지요. 하지만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복습삼아 잠언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다시 잠언 20장으로 돌아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네, 입을 결정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보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직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주체로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니 페틀러가 재치있게 잘 설명했듯이 잠언 20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제4의 인물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그리고 그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보는 우리입니다. 우선 20장 16절에 등장하는 타인은 단순한 남이 아니라 낯설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경우 옛날 중동 사람들에게 하나밖에 없던 겉옷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을 담보로 잡힐 각오를 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요.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고 번역한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것을 그의 몸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반절에 나온 그의 옷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16절 말씀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담은 잠언의 경우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유추하기가 어렵고 또 매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니 페트릴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20장 16절 말씀을 냉소적인 어조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낯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둘째, 섣부른 보증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면 담보를 요구합니다. 나와 내 배우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인데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전 재산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셋째, 돈을 빌려줄 때는 회수 방법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신용이 불량하다면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것이 얼핏 보기에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꺼릴 일인데도 이렇게 나서서 보증을 서줄 정도라면 굉장히 착한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사정이 딱해서 정 도와주고 싶으면 현금을 전달하거나 실질적 조치를 통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죠.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책임지는 실무자의 입장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겠고 그래도 안 되면 안타깝지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잠언 20장 17절로 갑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네, 우리의 입은 지식을 전달하고 약속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배가 극도로 고플 때 우리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고 싶어집니다. 식욕은 정말 강렬한 욕구입니다.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속여서라도 훔쳐서라도 음식물을 입에 넣고 싶어집니다. 앞서 9장 17절에서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 가운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죄에 빠지고 들키지도 않으면서 경찰의 단속까지 피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우직하게 전공법을 택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